오늘 웨스트민스터 대회로 임문답 성령의 사용은 지난번에 다 했고 오늘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178번부터 하는 거죠. 그죠? 예, 오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이 대회로 임문답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178번부터 196번까지가 이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엄청 은혜가 돼요. 기도가 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래서 178번에 8번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이와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이 인정하는 것이 기도다. 고 우리 4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가르쳤는데요. 우리 4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대요리 문답을 이거를 그냥 임의로 좋은 말을 써놓은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서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는 것을 여기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대요리 문답을 만드시는 분들이요. 여기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이 각주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물론 제가 조금 이제 몇 가지 더 추가한 거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빼고 추가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게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던 분들이 이 기도가 뭐냐 하고 거기다가 다 각주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만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가 뭔지를 성경 공부하면서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읽을 때는 각주를 읽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도 보면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1076, 1076편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를테면 서명을 예수님을 서명한 거예요. 서명을 가끔씩 교회에 추천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 받으러 오는 사람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제가 쓰지만 좀 이렇게 필요한 거 다 한번 써와 네가 써와 그러면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다 쓰면 거기다가 제가 좀 적당히 손을 봐가지고 이제 추천서 제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추천서는 제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내용은 그 추천을 받고 싶은 친구가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는. 제가 여러 번 추천서 쓰면서 이거 제가 배운 한 가지 지혜 중에 하나는. 근데 기도 이런 거예요. 여튼 우리가 그 내용을 담아요. 그런데 밑에 서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기도는 누구 몫이 될까요? 예수님의 몫이에요. 기도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문서 위조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담아가지고 사인을 예수님의 사인을 하면 하나님이 딱 보시면 아시죠. 이게 예수님의 뜻이 마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거룩한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육신의 정욕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기 위해서 늘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면서 아주 고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의미 없는 말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특권, 그런 은혜, 그런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1077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또 나와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이요 시편 62편 8절을 거기다가 각주를 달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다만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1079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고 시편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아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기도할 때는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죄를 고백하는 거는요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이 당연한 것도 아닌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응답을 받을 만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연약한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은혜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꼭 무슨 주문처럼 하나님을 딱 얽어매는 주문인 것처럼 말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거는 선포기도라 그래가지고 막 명령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막 명령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거를 배우는 분도 있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심기를 살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무슨 꼭 무슨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막 도깨비 방망이 흔들 막 휘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방자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경건함을 배워요.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일도 많이 하는데 가끔씩 보면 이게 조심스럽지 못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익숙해질 뿐인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뿐인 거예요. 교회 일에 익숙해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 뭐 예배하고 뭐 하는 이런 것에 익숙해질 뿐이에요. 경건함이 아니에요. 익숙함은 경건함이 아니에요.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는지 모릅니다. 짐승을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항상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뭐 소를 끌고 와서 그거를 잡으면 그 고기를 단 위에 펼쳐놓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생고기를 만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요 옷에 피가 묻을 때마다 그걸 빨아야 돼요. 옷에 피가 묻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사장이 맨날 그 고기를 다루는 사람인데 옷에 피가 안 묻게 하려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 물이 어디가 흔해서 옷에 피가 묻을 때마다 그거를 빨아야 빨 수 있었겠어요? 맨날 하는 것이, 재물 다루는, 고기 다루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옷에 피가 묻으면 빨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다루면서 옷에 피가 안 묻게 하려면 얼마나 조심해야 했겠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조심스러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자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익숙해져 가지고요,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서, 사실 하나님을 알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진짜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만만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경직될 수밖에 없을 만한 분인데, 그렇게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기도가 권리라기보다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기도하는 것이 은혜고 기도 응답받는 것은 더 큰 은혜고,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서 우리는 진짜 티끌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는 티끌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사실 사람은 벌레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 나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자기 주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이 인정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대유리 문답을 읽을 때, 지금까지는 이게 제가 그냥 질문 읽고 답 읽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밑에 있는 각 줄을 차근차근 찾아보면서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단순히 정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려고 이런 요리 문답을 만든 거예요. 179번 한번 볼까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요청을 들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믿음과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시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구에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만,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왕을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께 기도해도 됩니까? 예수님, 성령님께 기도해도 됩니까? 성령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가끔씩 누가 질문해요.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주 그렇게 하죠. 예수님 이렇게 불러서 기도하고 뭐 성령님 이렇게 불러서 기도하는, 틀렸다 하지마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부 아버지께 하는 거다는 것을 기억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1081번 한번 보시겠어요? 1081번 각주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요청을 들으시는 거예요. 각주 1082번이에요. 108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각주 108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의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긍휼로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주 1084번을 보시면 시편 145편 18절 19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5편 18절 19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기도는 그리고 우리 삶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할 수 없어요. 1087번 각주 한번 보시겠어요? 1087 자 이사야 42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 밑에 시편 6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만이 오직 주님만 우리 인생의 요새요 방패요 우리 피할 반석이 되신다 피난처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뭐 이런 거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의 버팀목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많은 사람들이요 남편이나 아내를 너무 크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남편 연약한 아내여도 품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만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180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비를 구한다는 것인데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 담대함, 힘,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거기 보면 용기, 담대함, 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 1090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다. 그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묵상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180번 그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비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도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181번에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자,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죄악과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하늘과 땅에서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하여 임명되거나 그것을 적합한 분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091 각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가지고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1092 보시면 1092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중보자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92 거기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한 번 믿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중보자시다. 내 의지할 뿐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짊어지신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요. 우리가 거듭날 때뿐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나날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날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고요. 그 예수 이름으로부터 우리에게 나날이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의 원천이고 예수님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우리를 짊어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분이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사실 그 갈피를 잘 잡고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요 그저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182번 문항을 보시면 182번 문항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요. 과로예요. 과로. 과로. 그 과로 보면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기도에 필요한 깨달음, 열정, 은혜가 우리 안에 불일듯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는요. 그거는 엄청난 불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은혜에 비추어 보면 거의 재난, 재난 같은 거예요. 재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 내가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세요. 사실상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게요 일종의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 1096 그 밑에 각주 보시면 거기 보시면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 위에 시편 시편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여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게 성령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굳어지고 강팡한 심령을 녹이시고 심령을 기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누리는 귀한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고요. 기도를 할 때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요 뒤에 넘어가면 이제 주기도가 기도의 표준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사실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 유익한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좋은 길인가를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도를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가 뭔지 가르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건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제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히 개인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주 좋겠죠. 그러면서 183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183번 보시면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과 교역자와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또한 살아있는 그리고 이후에 살아갈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알려진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만희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이만희 뭐 이런 장길자 이런 사람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신천지 교주고 장길자는 하나님의 교주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알려진 사람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제 잘 아는 친구 목사님 있는데 할머니가 치매였어요. 할머니가 치매인데 치매인데 예쁜 치매 있죠. 예쁜. 그러니까 이분은 밖에 나가면 찾기가 쉬워요. 그분이 원래 부산에 혹시 부산 가보신 분 부산역 아세요? 부산역? 부산역 있는 데가 초량이라는 데거든요. 거기에 가면 고신교회 그 삼일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이분이 삼일교회 출신인 거예요. 젊었을 때 사는 집은 저 동네는 좀 멀어요. 거기 버스를 타도 한 3, 40분 걸리고 근데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삼일교회를 댕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치매인데 잃어버리면 삼일교회 가면 거기 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삼일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신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분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젊을 때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다 돌아가신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은 치매인데 아무 정신이 없는데 교회 가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이게 교회 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저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늘 가서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조회종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요. 그런 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그렇게 몸에 배게 열심히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초상을 치는데요, 장례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는 산 사람의 장례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축복하거나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그런 짓 하지 않아요. 통일교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게요, 왕정이 있을 때, 요즘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시대는 지금은 이제 입헌군주제, 아무 실권 없는 뭐 이렇게 명예직이지만 400년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섬기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영국 사회를 이렇게 영국 사회에 아주 혁명을 일으키는 동력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은 왕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5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에 불과한 거죠. 선거를 잘못했어요. 선거를 잘못했어요. 물론 지금도 뭐 어떤 분들이 그분을 30%나 지지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하튼 선거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어떻게 좀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더 고약한 거는요, 이 국민의 힘을 무너뜨리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이게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통령을 내세운 정치 집단의 문제거든요. 왜 몰랐겠어요, 이런 사람인 줄. 여러분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국민의 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실 때 여하튼 이 지금 대통령 좀 어떻게 여하튼 좀 어떻게 좀 5년을 계속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게 5년을 간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 내세워서 축복하고 막 좋아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엄청. 저는 그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섬기는 거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되고, 교역자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형제,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살아있는 그리고 이후에 살아갈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1101 한번 보시겠어요? 1101 그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전주 제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살아있는 이후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수요 기도의 시트를 보면 우리 수요 기도 시트에 다 이렇게 요 내용이 다 이렇게 있어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그 수요 기도의 시트를 사용해가지고 쫙 기도하면 한번 쫙 읽으면 한 시간 조금 더 걸려요. 거기다가 살을 조금 더 붙이면 한 시간 반도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 기도의 시트를 잘 이용해가지고 기도하면 요 대요리 문답이 기도하라고 한 거를 전부 다 대부분 다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 유인물도 받으셨는데요. 수요 기도의 시트 요거 있죠. 요거 딱 앞뒤 보면 요거 딱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를 자주 사용을 해야 더 많이 만들어 줄 건데 요거를 만들어 놔도 안 봅니까? 아, 그리고 요게 맨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요게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제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마다 요걸 딱 챙겨가지고 기도하시고 노안이 와서 눈이 어두우신 분은 예전에는 큰 것도 있었는데 안 쓰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쓰면 이게 큰 것도 가지고 또 하면 이게 다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